누가복음 57번 메시지. 사람 구조의 성육신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성취임.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 구주의 성육신을 다룰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계획하셨으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내적인 존재를 가리키며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복제품이 되게 하려는 뜻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려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그분의 표현이 되기 위해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복제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켰습니다. 수천 년 후에 사람 구주께서 오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분의 목적 안에 있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는 대신 하나님 자신께서 오셔서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아닌 아들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성육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말씀, 곧 하나님의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분의 계획을 망쳐놓았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둘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 처녀에게서 나심. 둘째 사람인 사람 구주는 피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의 본질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두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합성체이셨습니다. 즉,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셨습니다. 이 기이한 분은 두 본질의 합성체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셨으므로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사심. 하나님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더러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누가복음은 단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사신 하나님 사람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분으로서 사람 구주께서는 신성한 속성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은 모든 인간적인 미덕을 지닌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사랑.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사람 구주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으므로 그분이 땅 위에 사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인지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구주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랑, 곧 하나님 사람의 사랑, 신성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사신 분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그분의 사랑은 사랑의 신성한 속성으로 충만한 사랑에 속한 인간적인 미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몇몇 사례들은 사람 구주의 사랑은 그 안에 신성한 사랑의 속성이 인간적인 사랑의 미덕을 통하여 표현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예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례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 죄 많은 여인의 사례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께 그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강도의 사례에서 봅니다. 각 사례에서 주 예수님은 참된 인간적인 사랑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다만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된 인간적인 사랑이었으며,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 구주와 더불어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사랑이 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라는 노래를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종류의 사랑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인간적입니까? 신성합니까? 그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며 신성한 사랑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사람으로 더불어 충만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기이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신성한 사랑의 합성이요 연합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 구주의 삶이요 하나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신성한 속성들로 말미암아 충만되고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미덕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람 구주가 될 자격이 있음. 그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 구주 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그러한 삶, 즉 인간적으로 신성하며 신성하게 인간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신성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삶은 인간적으로 신성하고 신성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역동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단지 신성한 사랑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신성한 사랑의 합성이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랑의 연합이 곧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고 인간적인 미덕들이 신성한 속성들로 인해 강화되고 부여해진 삶을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고양되고 부유해진 인간적인 미덕들로 충만한 삶을 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성과 연합을 봅니다. 이러한 삶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신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분을 알되 인간적인 미덕들을 통하여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삶을 사셨던 분으로 아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 구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사랑 구주이신 이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삶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과 재가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하나님 사람은 하늘로 오르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오, 우리 모두는 이 기이한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타락한 인성의 회복. 사람 구주의 성육신은 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또한 손상된 인성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분 자신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지만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성 안에 죄의 마귀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손상되고 잃었던 인성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즉 타락한 인성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를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지 않은 채 구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는 사람은 모두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회복되고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성.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타락의 상태로부터 구출된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은 되찾은 바 되고 회복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러한 고양된 인성으로 살고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되고 손상된 인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성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성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손상되고 변질된 인성이었습니다. 그 예로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후 그들은 그들 중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성을 봅니다. 제자들의 인성의 회복, 사람 구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의 타락된 인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또 다른 종류의 인성, 고양되고 회복된 인성을 지녔던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10일 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인성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성은 고양되고 회복되고 되찾은 바 되었습니다. 영의 거듭남과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둘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둘째 사람은 변질되고 손상되고 상실된 인성을 고양시키고 회복하고 되찾았습니다. 사람 구주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은
그분의 인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럴 때 하늘은 결국 변질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왕국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구했던 한 도적이 여전히 도적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하늘로 인도되었으리라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도적의 본성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로 인도된 모든 사람은 회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의 회복은 우리의 사람 구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구주의 성육신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